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했던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오늘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에 돌아갔습니다. 숭타오 부장은 평양 방문 중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을 각각 만났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숭 부장의 김 위원장 면담 여부에 대한 질문에 방문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숭 부장이 지난 17일 최룡해 부위원장과 만나 양국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외연락부에 따르면 숭 부장과 최 부위원장은 북중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는 전 지도자들에 의해 형성된 귀중한 자산이라며 이 같은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관련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숭 부장이 리수용 부위원장과 만나 양국 관계뿐 아니라 한반도와 영내 상황에 대한 상호 우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짐바브웨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조건부 퇴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무가베 대통령이 자신의 아내에 대한 완전 면책권과 개인 재산 보장 등을 조건으로 퇴진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가베 대통령은 곧 사임 수순에 돌입할 예정이며 사임서는 국회의장에 먼저 보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짐바브웨 집권여당은 어제 무가베 대통령을 당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에머슨 음나가그와 전 부통령을 신임 대표에 임명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또 무가베 대통령의 부인을 아프리카 민족동맹 애국전선 산하 여성연맹 수장 자리에서 해임하고 당에서 퇴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가베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가 제시한 최후 통첩 시한인 오늘 정오까지 공시 사퇴 입장을 밝히지 않아 집권당은 이르면 내일 탄핵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독일의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은 자유민주당과 녹색당과 영립정부 구성을 위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친기업 성향인 자유민주당이 국가현대화 등 공동 비전과 신뢰를 참여 정당들이 공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선 연임을 추진 중인 메르켈 총리가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메인의 자이퉁신문은 메르켈 총리가 임기 12년 중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메르켈 총리에게는 새로운 연정 구성에 나서거나 소수 정부를 운영하는 방안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독일 4개 정당은 지난 9월 총선 이후 연정 구성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가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 미사일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하이 피포르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오늘 미 상원 국방위원회가 행정부의 패트리엇 미사일 판매 계획을 승인한 뒤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당국이 구매할 패트리엇 미사일은 약 39억 달러어치에 달하며 2019년 상반기쯤 구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는 오는 2020년까지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41을 내년에 실전 배치할 예정이라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어제 보도에서 둥펑 41은 차세대 ICBM으로 2012년 첫 공개 이후 최근 8번째 시험이 이뤄졌으며 내년 상반기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강이 중국 군축간군협회 선임연구원은 이 미사일이 세계 어느 것이든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둥펑 41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며 사거리가 12,000km에 달합니다. 특히 핵탄두를 10개까지 장착할 수 있고 각각의 탄두는 개별 목표물을 설정할 수 있다고 시강이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20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으로는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고 미 국무부가 재차 확인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이 무기 실험과 개발을 멈추고 이를 수출하지 않는다면 대화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양에는 내일 구름이 조금 낍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은 7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이 0.5에서 2m 사이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 제안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합법적 훈련을 북한의 불법 활동과 맞바꿀 수 없다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쌍중단으로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Different countries have raised that idea. Oh, maybe this would make North Korea stop. No, I don't think so. A freeze for freeze would not likely make North Korea stop its actions or activities.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쌍중단이 북한을 멈추게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는 나라들이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행동이나 활동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설명과 달리 쌍중단에 대한 미국과 중국 정부의 인식차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첫 아시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동결대 동결, 즉 쌍중단을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음날 북핵 문제 해법으로 쌍중단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다만 평화적인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쌍중단은 첫발일 뿐 종착점이 아니라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는 활동 사이에 어떤 도덕적 등가성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There is no moral equivalency between the actions on the part of the DPRK and by that I mean missile launches, advanced nuclear tests.
노트 대변인은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은 적법하고 1950년대부터 오랫동안 지속돼 온 방어적 성격의 활동이지만 북한은 불법적인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험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북한의 핵 보유를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여러 나라가 쌍중단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제안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A lot of countries like to talk about this idea for a freeze for freeze, but that's just not going to work.
한편 노어트 대변인은 중국의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중국이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항상 모든 나라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고 말한다며 중국은 옳은 방향으로 향하는 조치들을 취해왔고 미국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미국에서 대통령의 핵전쟁 권한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으로부터 핵공격 지시를 받더라도 위법적이라고 판단되면 거부할 것이라는 미 전략사령관의 발언에 따른 건데요. 앞서 지난 14일에는 이 상원에서 이 문제에 관련된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린 뉴스 해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미 전략사령관의 발언은 현역 군인이 대통령의 권한을 부인한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맥락에서 이 발언이 나온 건가요?
예, 지난 18일 캐나다에서 국제안보 포럼이 열렸는데요. 이 포럼에 참석한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이 자신의 전임자의 최근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예.
로버트 켈리 전 전략사령관은 지난 14일 열린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핵공격 명령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현직 전략사령관이 모두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예.
자, 먼저 미 전략사령부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알아볼까요?
네. 미 전략사령부는 7천여 기에 달하는 미국의 핵무기를 관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미군의 9개 통합사령부 중 하나로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요. 우주공간작전과 정보작전, 미사일 방어, 전세계 지휘통제, 첩보, 감시, 정찰, 핵타격과 전략적 억제, 대량 살상 무기 운용 등이 주요 임무입니다. 예.
앞서 상원에서도 청문회가 열렸다고 했는데 미국 대통령의 핵 사용 권한이 지금 왜 새삼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 본토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강하게 대응하면서 핵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예. 이 지난 14일 열린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워서 미국의 안보 이익에 배치되는 핵공격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미 의회가 대통령의 핵전쟁 권한에 관한 청문회를 연 건 41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이 전략사령관이 물론 이제 위법적이라고 판단되면 이렇게 이제 전제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이 대통령의 핵 공격 명령을 어떻게 따르지 않는다는 건가요?
예, 전략사령관은 대통령이 핵 공격을 검토할 때 가능한 옵션에 대해 보고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 이때 전략사령관은 핵 공격의 적법성과 필요성, 공격의 대칭성, 불필요한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게 되고요. 예. 그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명령이 불법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전략사령관이 대통령의 명령을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거부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경우에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통해서 전략사령관에게 명령 이행을 지시하게 할 수 있고요. 거부하면은 국방장관이나 전략사령관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전략사령관이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태는 특정한 조건하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가령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이 임박한 것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의 명령을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논쟁은 미국을 겨냥한 핵 공격의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핵 선제 공격을 명령했을 때를 상정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핵 사용 명령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미국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다. 이런 게 일반적인 해석이 아닙니까?
네, 미국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의회나 법원의 견제 없이 핵전쟁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게 통설입니다. 예. 핵 공격에 앞서 의회에 사전에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다른 나라에 핵 공격을 가하려 할 경우 최종 실행에 이르기까지 거치는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명령만 하면 곧바로 핵 공격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겁니까?
예, 우선 핵 공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보좌진들과 협의를 합니다. 이때 핵무기를 관장하는 전략사령관으로부터는 가능한 옵션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고요. 예. 이를 토대로 옵션을 결정해서 전쟁 상황실로 불리는 국방부 워룸에 실행을 명령합니다.
그 절차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국방부 워룸은 집행에 앞서 비스켓이라고 불리는 코드를 사용해서 대통령의 명령을 확인합니다. 예. 이어 잠수함 발사 핵무기 또는 지상 발사 핵미사일을 관장하는 지휘관에게 명령을 하달합니다.
예, 그러면 일선 지휘관에게 하달되는 발사 명령이 마지막 절차입니까?
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발사 명령이 떨어지면 일선 지휘관은 특별 코드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명령에 대해 확인합니다. 예. 이후에 전 세계 곳곳의 미군 사령관들에게 동시에 명령이 전달되는데요. 지상 발사 핵무기는 통상 1, 2분, 잠수함 발사 핵무기는 15분 안에 발사가 이루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해설에는 미 대통령의 핵전쟁 명령 권한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세계 기독인 연대가 영국 외무장관에게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 키리 칸켄데 언론 담당관은 1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4일 4살짜리 어린이 1명을 포함한 탈북자 10명이 중국 당국에 체포돼 강제 북송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y were arrested in Shenyang and they were taken to Shenyang police station. Is the last update.
이들 탈북자들은 선양에서 체포돼 선양 경찰서로 끌려간 후 소식이 끊겼다는 겁니다. 칸켄데 담당관은 이들이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경우 위중한 처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포함된 적어도 4명의 기독교인들은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We fear that the conditions they face will be even more harsh. They could very well face execution.
기독교인들은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경우 더욱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 처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칸켄데 담당관은 이들을 포함해 중국 내에 있는 모든 탈북자들이 안전한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영국 정부가 가능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중국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이들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촉구하는 긴급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단체는 이들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송될 경우 자의적 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와 심지어 처형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거나 한국 등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국제사회와 언론이 이들 탈북자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ut so far silence from the China side. Very little updated information about
이들을 석방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중국 정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들 10명의 탈북자들을 석방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한국 정부 요청을 중국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what they're doing is now trying to measure the degree to which international pressure is
중국 정부는 현재 이들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될 만큼 국제적 압력이 강한지 아니면 조만간 압력이 사라질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로버트슨 부국장은 중국 내 탈북자들이 단순한 불법 이민자라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자들은 정치적 박해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면 고문과 강제노동, 성폭행 등을 당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중국이 국제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당국이 최근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중국 당국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적어도 49명의 탈북자들을 체포했다며 이 수치는 자체적으로 확인한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에 51명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 1977년 북한에 의해 납치당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 이 대치야 씨는 납북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김정은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시아 순방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던 대치야 씨는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누나가 살아있다고 믿는다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의미 있는 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방일 중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대화가 오고 갔나요? その何人かしか発言する機会は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
네 만났습니다. 납치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또 구출을 위해서 미국이 힘을 보태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약속한 건 없었나요?
구체적인 아메리카 도시에 쓸
구체적으로 미국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납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행동을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국이 곧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쁩니다. 북한이 잔인한 국가이고 테러 국가라는 인식을 미국인도 함께하고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유엔 연설에서 메구미 씨 사건을 언급했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 중 한 명인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부 또 김정은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40년 전인 1977년 11월 15일 메구미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나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드민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당시엔 사람들이 납치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유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건 이후 가족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평범했던 행복한 가정이 그날 이후로 어두워졌습니다. 누나는 집에서 매우 밝은 존재였습니다.
처음으로 메구미 씨가 북한에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1977년 납치당한 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존재가 확인됐다는 점에선 매우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계속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 분한 기분입니다.
지난 2004년 북한 김정일이 처음으로 메구미 씨의 납치를 인정하고 유고를 일본으로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메구미 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는데 그때 얘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우선 누나의 유고를 일본 외무부가 받게 됐을 때부터 누나의 유고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일본 정부가 DNA 감정을 한 뒤에 누나의 유고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뒤에 북한이 정말 잔인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4년 당시 몽골에서 부모님이 메구미 씨의 딸로 알려진 김혜경 씨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메구미 씨 관련 대화는 거의 오가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북한인들이 이날 만남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감시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는 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혜경 씨의 남편도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김혜경 씨라도 일본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물론 김혜경 씨가 괴로운 상황에 살고 있다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혜경 씨도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기 때문에 혜경 씨만을 구출할 수도 없고요. 일본 납치 피해자 가족회의 입장에서도 누나인 메구미를 포함한 납치 피해자를 돕기 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일만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구미 씨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이 누나가 죽었다고 말한 증거들 전부 사실이 아니기도 하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로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눈 덮인 산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만약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구출하지 못하겠죠.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구출하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마음입니다.
북한은 왜 메구미 씨를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르면 누나가 김 씨 정권과 가까운 곳에 있다거나 김정은이 어렸을 때 일본어 교사를 했다거나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를 꺼리는 것을 봐버렸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돌려보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칼기 폭파범인 김현희 씨 증언 등으로 인해 메구미 씨가 북한 공작원들의 일본어를 가르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정보가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우리 누나 매구미나 다른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됐다면 테러 활동을 지원한 사람이 된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본인도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화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시키는 잔혹한 일을 북한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까?
인간의 목숨을 이렇게 멸시하는 국가가 있다는 것이 우선 믿어지지 않습니다. 한때 히틀러나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 같은 사람들이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하다가 결과적으로 살해됐습니다. 김정은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빨리 사람의 마음을 되찾길 바랍니다.
일본, 미국, 한국 정부가 메구미 씨를 구출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본은 북한에 독자 제재를 가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도 제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곧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다면 협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 또 한국 정부가 이들 국가에 압력을 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납치 피해자가 많은데요. 공감하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본보다도 더 많은 납치 피해자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비해 이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이 우리는 자국민을 구출한다. 또 인간 한 명 한 명의 목숨을 존중한다고 하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곳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잔혹한 독재자에 대해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이 중국이나 유엔의 모든 국가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인 요코다 메쿠미 씨 납치 40주년을 맞아 남동생인 테츠야 씨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또 납치 사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북 압박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17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아프리카 지역 내 무역 안보와 통치 관련 행사에서 아프리카 30여 개국 외교 장관들에게 북한의 추가적인 외교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모든 국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북한과 외교 관계를 격화하고 경제 관계를 단절하며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추방하고 북한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도록 대북 압박 추가 조처를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면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또 외교관들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어태세를 갖추는 게 본인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무기 실험과 개발을 멈추고 이를 수출하지 않는다면 대화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16일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북미 항공우주사령부로 향하는 공군기에서 기자들에게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을 멈춘다면 대화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은 현재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북한이 행동을 바꾸도록 외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외교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강력한 방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동맹국들과 공조해 북한이 군사적 옵션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게 하고 외교관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두 달 넘게 미사일 실험을 멈춘 것이 낙관적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매티스 장관은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HR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대북 예방공격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국가를 지키고 동맹국들과 협력하며 외교관들이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버는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이런 일들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맥마스터 보좌관은 지난 8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예방전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물론이라고 답하면서 이를 위한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 하고 거기에는 군사 옵션도 포함된다고 말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예, 한국은 지금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른바 수능시험에 사회적 관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의 수능은 수험생은 물론 직장인들의 출근시간, 또 군대 훈련, 항공기 이착륙 시간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우 독특한 문화 속에서 진행되는데요.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지진 피해 복구와 함께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험장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에 따라주십시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조하고 당부한 말입니다. 한국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른바 수능은 국가 수장인 대통령에서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올해는 가뜩이나 포항에서 지난주에 발생한 지진으로 시험이 연기되면서 관심과 우려가 더욱 증폭됐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여러 부처 장관들과 책임자들은 20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시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주일 연기된 수능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능 당일까지 모든 부처가 최선을 다하는 한편 수능 연기에 따른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진이나 여진이 다시 발생할 때에 대비한 대책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수능이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이번 수능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도 대학 입학을 위한 다양한 시험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한국의 수능 당일 표정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독특해 자주 조명을 받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 경찰의 특별 근무, 심지어 군대와 항공기 운항에까지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시 김상곤 교육부총리입니다.
공공기관 출근 시간 조정, 기상정보 제공, 시험장 인근 교통관리 강화, 영어 특기평가 시간 중 소음 방지를 위한 항공기 이착륙 시간 조정, 군사훈련 자제 등의 조치를 각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김재인 씨는 이런 독특한 한국의 입시 문화를 보며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미국처럼 다양한 평가와 여러 번의 시험을 치르지 못한 채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중요한 미래가 결정되는 게 때로는 슬퍼 보인다는 겁니다.
슬퍼요. 불쌍해요. 애들이. 왜냐하면 사실 SAT는 저희는 돈만 내면은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수능이라는 거는 한 번밖에 못하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밖에 못 치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교육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럴 수밖에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까웠어요. 여전히 안타깝고. 또 프레셔이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청춘을 만약에 잘못 보면은 청춘을 또 거기다가 또 1년을 더 투자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좀.
그럼에도 수능일에 모든 사회가 수험생들을 배려하는 문화는 매우 독특해 보인다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그만큼 이게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 인지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들 그날만큼은 그 친구들을 위한 배려를 한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가 이 친구들이 그만큼 고생하고 이런 무게를 안고 간다라는 것에 대한 조그만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좀 독특하지만 특별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상황은 안타깝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한국의 독특한 수능 문화가 공정한 경쟁을 매우 중시하는 문화에서 나온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김병노 교수는 한국 사회에 여전히 신뢰와 공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능이 공정성 측면에서 계속 우위에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어떤 그 정확한 기준과 잣대를 대기가 어려운데 그중에 제일 사람들이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게 시험이잖아요. 시험 성적 순으로 매기면은 그냥 사람들이 다 거의 수긍하죠. 그렇지 않고 다른 기준을 만약 적용한다고 하면 한국 사회의 역사와 전통이 이렇게 뭐랄까 이제 공공성이라든가 신뢰 이런 게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편한 방법이 이런 시험을 봐서 하는 그런 평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수긍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김 교수는 다양한 평가 기준에서 보면 수능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다는 면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계속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포항에서 직접 지진을 겪었던 미국 특허법 전문가인 이상호 변호사는 한국의 독특한 수능 문화가 유교 문화에 기인한 것도 크다고 지적합니다.
네, 유교적인 문화이니까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대입시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입시험을 일종의 예전에 과거 시험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입을 전까지는 사실 상당히 공정한 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라면은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수능을 통해서 계층화가 된다고도 보여지거든요. 그 어느 대학을 어디까지 갈 수 있냐에 따라서 이제 그 친구들의 약간 그 레벨이 바뀐다 그래야 될까, 소셜 스테러스가 바뀐다는 그런 약간 무의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수능을 굉장히 전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역시 미국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이화여대 김석향 교수는 유교적인 한국 사회가 1960년대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육이 계층 상승의 욕구를 실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됐다고 설명합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교육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교육에 매달리는 거죠. 똑같이. 교육이 궁극적으로 계층 상승이나 혹은 유지에 도움이 되는 수단인 거는 어디나 또 마찬가지예요. 그게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게 전쟁 이후로 이거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요.
한국의 수능 시험은 주요 과목인 국어와 수학, 영어 시험을 치른 뒤 한국의 역사, 사회, 과학 등 탐구 영역과 제2 외국어 시험 등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의 수험생들은 23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에 입실해 저녁까지 온종일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지난 9월 총선에서 승리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연립 정부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총리직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 좀 보겠고요.
네.
중국이 로힝야 난민 사태의 3단계 해법을 제안한 내용, 대통령이 불법적인 핵무기 발사 지시를 내려도 이에 저항할 수 있다라고 미 전력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독일의 전국이 조금 불안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독민주, 기독사회당 연합과 자유민주당, 녹색당 간의 연립정부 구성 협상에 결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이들 네 정당은 지난주 목요일 자정 시한으로 그 4주 동안이나 협상을 해왔는데요.
예.
시한을 넘겨서 주말까지 추가 대화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네.
영국의 BBC 방송을 비롯한 유럽 주요 언론은 메르켈 총리가 12년 재임 중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먼저 연립정부는 어떤 상황에서 구성되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독일이나 일본처럼 의원 내각제 통치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요.
예.
이 내각제에서는 다수 정당 대표가 총리를 맡아서 정부를 이끌기 때문에 의회 내 과반수 이상 되도록 많은 의석을 가져야 안정적으로 국정을 끌어나갈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총선 결과 제1당이 과반을 얻지 못했을 때 이 비슷한 정강 정책을 가진 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합니다.
예.
연정에 참여하는 정당은 일부 장관직을 할당받아서 내각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다수당이 소수당과 함께 연합해서 정부를 구성을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 같은 대통령 중심제 아래에서는 여야 간 갈등이 있더라도 정부의 임기가 보장되는데요. 이 내각제에서는 소수당이 연합해서 총리를 불신임하거나 총리가 이에 맞서서 의회를 해산하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됩니다.
예.
얼마 전에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는 게 단적인 예라고 하겠는데요. 근래 어느 나라에서건 한 정당이 표를 몰아주는 경우가 드물어서 일본에서는 이 자민당과 공명당, 독일에서는 기민당과 기사당을 중심으로 줄곧 연립정부를 꾸려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 독일에서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한 이유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방향이 맞아야 연정을 세울 수가 있는 건데요.
예.
이 난민 문제와 환경 현안에서 이 네 개의 정당이 입장 차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리아 등지 출신 난민들이 가족을 독일로 불러들이는 것, 또 전기자동차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내연 기관을 규제하는 문제에 부딪혔는데요. 이 메르켈 총리가 주도하는 기민 기사 연합은 이런 문제들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친기업 보수 성향인 자민당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연정 구성 실패로 그렇다면 앞으로 독일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려면 뭐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가능성들이 남아 있는 겁니까?
네, 먼저 이견이 큰 자민당을 배제하고 기민 기사연합과 녹색당만으로 작은 연정을 꾸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
이 녹색당은 기본적으로 환경 정당이고 여타 그 사회 현안에 진보적이어서 기민 기사연합과 정책적으로는 잘 맞는데요. 이들 세 정당만으로는 여전히 과반수에 못 미치는 이 소수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한계입니다.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에서는 소수정부 전례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제1야당인 이 사회민주당을 연정에 끌어들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
3인당 측은 메르켈 총리와는 연정을 안 한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로서는 별로 그렇게 선택지가 많지 않아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이도 저도 어렵다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정 구성에 실패하게 되면 기민 기사 연합만으로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게 현실 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가 재선거를 결단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예.
이 선거를 다시 하면 지금과 또 다른 정치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 때문에 이 메르켈 총리 측이 고심하고 있는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다른 정치 환경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네, 극우 정당이 의회 내 세력을 넓힐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최근 독일에서 이 메르켈 총리와 집권당 지지도는 하락세인 반면에 극우 정파인 독일을 위한 대안의 인기가 오르고 있는데요.
예.
특히 대한당은 이 지난 9월 총선에서 나치당 이후 처음으로 극우 정당으로 원내에 진출한 건 물론이고요. 제3당이 되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선거를 다시 하면은 대한당이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현재 언론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독일 신문 빌트는요. 이번 연정 협상 결렬을 계기로 지난 총선에 승리하며 4선 16재선 재임을 예고한 메르켈 총리의 직위도 위태로워졌다고 해설을 했는데요.
예.
이 디벨트 신문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한 60%가 연정 협상에 최종 실패하면 메르켈 총리가 사임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로힝야 난민 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왕 부장이 미얀마 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 겸 국가자문역을 만나서 회담을 하고
예.
틴초 대통령, 민 아웅 플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을 이어서 만났는데요. 현안 논의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 로힝야 난민 사태에 대한 3단계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예. 이 3단계 해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1단계는 평화 회복입니다. 이 왕 부장은 이 상호 폭력 행위를 중단하고 질서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다음 2단계로는 미얀마 당국과 방글라데시 정부가 평등하게 협의해서 난민 문제를 푸는 걸 요구했습니다.
예.
이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어간 한 60만 명이 넘는 로힝야 난민들이 미얀마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양국이 함께 좀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자, 마지막 3단계로 로힝야족 집단 거주지인 미얀마 라카인주 일대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개발해야 한다라고 왕 부장이 촉구하면서 중국은 도움을 주고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로힝야 사태에 대한 미국 정부는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 미얀마를 먼저 방문했는데요.
예.
중국이 제시한 안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틸러슨 장관은 군이 로힝야족에 자행한 폭력 행위를 규탄하면서 중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은 미얀마 당국에 요구를 했는데요.
예.
또 방글라데시에 있는 로힝야 난민이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과 뭐 이후 라카인주 재건 사업 등에 추가로 4,7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로힝야 난민 사태가 어떻게 촉발된 건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미얀마군이 서쪽 라카인주에 모여 사는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 주민을 상대로 지난 8월 25일부터 살인과 성폭행, 방화 등 인종청소 행위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핵심인데요.
예.
이 때문에 유엔이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만 명이 넘는 로힝야 난민이 이 라카인주와 접한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어 피난했습니다.
네.
방글라데시 당국이 난민 수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인도까지 간 사람도 상당수에 이르는데요. 국제사회가 이 미얀마 당국의 책임을 요구하면서 적극적인 사태 수습을 요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형편입니다.
네.
이 미얀마 정부는 이번 사태가 로힝야 무장 세력이 라카인주 경찰관서 등을 공격하면서 시작됐다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고요.
예.
중국 정부는 미얀마 당국의 이런 태도를 사실상 거들어왔는데요. 지난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로힝야족 대상 폭력 사태 관련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다가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고요.
네.
이어서 16일 유엔 총회 인권위원회에서 이슬람 협력 기구가 발의한 결의안 표결에도 중국이 불참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 발사를 명령할 권한이 있는데요. 지금 이 권한과 관련한 여러 논쟁들이 불거지고 있네요.
네, 미 전략사령부를 이끄는 존 하이튼 공군대장이 지난 18일 캐나다에서 열린 헬리팩스 국제안보 포럼에 나와서 한 말인데요.
예.
대통령이 불법적인 핵무기 발사 지시를 내리면 이에 저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핵무기 발사와 관련해서 자신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만일 대통령이 불법적인 발사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불법이라고 대통령에게 지적을 하고 다른 대안을 쓰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이튼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예.
미 전략사령부는 7천여 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관장하는 조직인데요.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본부가 있는데 핵타격과 전략적 억제, 대량 살상무기 운용, 미사일 방어 등의 주요 임무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이튼 사령관의 이야기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핵무기를 발사라고 명령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하이튼 사령관이 관련 질문을 받자 자신들이 바보가 아니라면서 핵무기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으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발사하라고 명령을 하면 그 사람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이 임박한 것이 명백하면 대통령의 명령을 놓고 적법성을 따질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최근 연방의회에서도 대통령의 핵무기 발사 권한을 논의하는 청문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북핵 위협과 좀 관련이 있는 거겠죠?
네, 북한이 핵무기를 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에 화염과 분노로 북한을 쓸어버리겠다라는 뭐 이런 강경 발언을 쏟아놔서 핵전쟁 발발 위험성이 커졌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공화당 소속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3차 세계대전에 길을 열었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워서 미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핵공격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으니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전략사령관을 지낸 로버트 켈러 전 사령관은요. 대통령의 발사 명령이 적법할 때만 이를 수행할 수 있다라면서 만일 명령의 적법성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뭐 자신 같으면 명령 실행을 미루고 주변 참모에게 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하이든 현 전략사령관과 비슷한 견해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청문회 참석한 이 듀크 대학 정치학과의 피터 피버 교수가요. 대통령이 핵무기를 발사하려면 주변 참모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혼자 핵무기 발사 장치를 누를 수는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브라이언 맥키언 전 국방차관도 만일 대통령이 핵무기 발사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면 군 지휘관들이 이를 만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맑다가 구름이 낍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9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은 8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6도고요. 수풍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기온 6도입니다. 중강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에는 2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7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10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는 7도.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기온은 6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9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8도입니다. 청주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7도고요. 웅기 아침 영하 8도, 낮 기온 6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가고요. 낮 기온 영하 2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 1에서 2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11월 2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했던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오늘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에 돌아갔습니다. 숭타오 부장은 평양 방문 중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을 각각 만났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숭 부장의 김 위원장 면담 여부에 대한 질문에 방문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숭 부장이 지난 17일 최룡해 부위원장과 만나 양국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외연락부에 따르면 숭 부장과 최 부위원장은 북중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는 전 지도자들에 의해 형성된 귀중한 자산이라며 이 같은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관련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승 부장이 리수용 부위원장과 만나 양국 관계뿐 아니라 한반도와 영내 상황에 대한 상호 우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짐바브웨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조건부 퇴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무가베 대통령이 자신과 아내에 대한 완전 면책권과 개인 재산 보장 등을 조건으로 퇴진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가베 대통령은 곧 사임 수순에 돌입할 예정이며 사임서는 국회의장에 먼저 보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짐바브웨 집권여당은 어제 무가베 대통령을 당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에머슨 음나가구와 전 부통령을 신임 대표에 임명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또 무가베 대통령의 부인을 아프리카 민족동맹 애국전선 산하 여성혁명 수장 자리에서 해임하고 당에서 퇴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가베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가 제시한 최후 통첩 시한인 오늘 정오까지 공식 사퇴 입장을 밝히지 않아 집권당은 이르면 내일 탄핵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독일의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은 자유민주당과 녹색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친기업 성향인 자유민주당이 국가현대화 등 공동 비전과 신뢰를 참여정당들이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체장하면서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선 연임을 추진 중인 메르켈 총리가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메인의 자이퉁신문은 메르켈 총리가 임기 12년 중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메르켈 총리에게는 새로운 연정 구성에 나서거나 소수 정부를 운영하는 방안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독일 4개 정당은 지난 9월 총선 이후 연정 구성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가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 미사일을 구매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하이 피포르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오늘 미 상원 국방위원회가 행정부의 패트리엇 미사일 판매 계획을 승인한 뒤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당국이 구매할 패트리엇 미사일은 약 39억 달러어치에 달하며 2019년쯤 상반기쯤 구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는 오는 2020년까지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41을 내년 실전 배치할 예정이라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어제 보도에서 둥펑 41은 차세대 ICBM으로 2012년 첫 공개 이후 최근 8번째 시험이 이뤄졌으며 내년 상반기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강이 중국 군축감군협회 선임연구원은 이 미사일이 세계 어느 곳이든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둥펑 41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며 사거리가 12,000km에 달합니다. 특히 핵탄두를 10개까지 장착할 수 있고 각각의 탄두는 개별 목표물을 설정할 수 있다고 시강이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시리아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의 최후 거점인 알부카마를 재탈환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어제 AF통신에 시리아군과 동맹군이 알부카마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관영 산하통신도 시리아군이 동맹군과 IS가 설치한 폭발물을 제거하고 있다며 알부카마 재탈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알부카말은 시리아 데이르 엘주르주 남동부 도시로 이라크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IS는 한때 데이르 엘주르주 대부분을 장악했었지만 최근은 알부카말 지역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